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를 주한미군에 배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양국은 오늘 한국 국방부에서 공동 발표문을 통해 이는 북한에 증가하고 있는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내년 말을 목표로 주한미군에 배치되는 사드는 한개 포대로 주한미군 사령관의 작전 통제를 받으며 미한 연합작전에 운용될 계획입니다. 양국은 사드 배치가 다층 미사일 방어에 기여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미한 동맹의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드 배치 지역은 빠르면 이달 중 발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경기도 평택과 강원도 원주, 충북 음성, 경북 칠곡 등이 배치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미 남부 텍사스주 댈러스 경찰은 시위 도중 발생한 경찰관 총격 살해 사건 용의자 3명을 체포했으며 네 번째 용의자는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최근 미네소타와 루이지애나주에서 백인 경찰관들이 쏜 총에 흑인 남성 2명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어제 저녁 댈러스 시민들이 항의 시위를 벌이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시위대를 가장한 저격수들이 경찰에 총격을 가했고 이로 인해 경찰관 5명이 숨지고 적어도 6명이 다쳤습니다. 이는 지난 2001년 9.11 테러 사건 이후 미국 경찰이 입은 최악의 총격 사건으로 기록됐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차 폴란드를 방문 중인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총격 사건을 공무 수행 중인 경찰을 겨냥한 악랄하고 계획적이며 비열한 공격으로 규정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폴란드를 방문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영국과 유럽연합의 관계 청산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영국과 유럽연합이 질서 있게 새로운 관계 전환에 합의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각국은 금융 안정과 경제 성장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 유럽연합 정상회의 도널드 투스크 상임의장과 장클로드 융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을 만납니다. 미 백악관은 세 사람이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관한 협상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 북부의 이슬람 시아파 사원에 어젯밤 반군들이 폭탄 공격을 가해 적어도 36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다쳤습니다. 이번 테러는 이슬람교의 라마단 절기가 끝난 뒤 이드 알 피트르를 축하하기 위해 모인 순례자들을 겨냥했습니다. 이라크 관리들에 따르면 반군들은 먼저 2명이 사원 입구에서 폭탄을 터뜨린 뒤 세 번째 공격범이 사원 안쪽으로 침투해 순례자들을 향해 수류탄을 던졌습니다. 그 뒤 약 20여 명의 반군들이 현장을 장악했다가 출동한 경찰 등에 의해 30분 만에 진압됐습니다. 경찰과 반군의 총격전 과정에서 적어도 7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바그다드 도심에서 최근 자살 차량폭탄 테러로 250여 명이 숨지고 200명이 다치는 참사가 일어난 지 며칠 만에 발생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환경오염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 환경부는 환경 규정 준수와 오염 방지 활동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8개 추가 지역에 검열단을 파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검열은 북서부 몽골과 닝샤 등 대규모 석탄 생산 지역과 옛 북동부 헤이룡장 산업지구 그리고 가난한 도시 지역인 남서부 윤난성과 광시성이 대상입니다. 중국 환경부는 올해 초 전국 어디든 검열단을 파견하고 오염 배출원을 근절하기 위해 지역 고위 관리들과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그의 고위 보좌관들의 비밀정보 취급 부주의 여부에 대한 내부 조사를 재개했습니다. 국무부는 앞서 클린턴 전 장관의 개인 이메일 서버에 보관된 이메일 22건을 1급 비밀로 규정한 뒤 지난 1월부터 검토에 들어갔지만 미 연방수사국 FBI 조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난 4월 이를 중단했었습니다.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법무부의 불기소 방침이 나온 뒤 조사에 다시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8일 금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가까이 두고 자주 만나야 서로를 더 잘 알고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이겠죠. 문을 걸어 잠그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다면 친해지고 가깝게 지내고 싶어도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어제 미국 교통장관은 쿠바의 수도 아바나에 미국 8개 민간 항공사가 취항할 수 있는 임시 허가를 내줬다고 발표했는데요. 총 10개의 미국 도시에서 하루 20편의 왕복 항공권을 항공편을 이용해서 이 쿠바와 교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미 지난달에도 6개 민간 항공사에 아바나 이외의 다른 쿠바 도시에 대한 취항 허가를 내준 바 있는데요. 2014년 미국과 쿠바의 국교 정상화 이후 지난해만 거의 16만 명이 쿠바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쿠바는 북한처럼 공산 국가이자 고립주의를 택해왔다는 공통점이 있죠. 쿠바는 이제 잠갔던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뉴스타로 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28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7월 9일 토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3도에서 23도, 낮 최고기온은 25도에서 32도 기록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미터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21도에서 32도, 신의주 21도에서 30도, 개성 22도에서 32도, 함흥 20도에서 32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20도에서 28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보이스 투 맨의 노래입니다. I will make love to you. 함께 감상해 보시죠.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지금 폴란드에 머물고 있는데요. 최근 유럽의 당면 과제 중에 하나인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절차가 질서 있고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습니다. 또 일본 의회의 상원격인 참의원 선거가 오늘 일요일 실시됩니다. 아베 신조 정부가 줄기차게 추진해온 헌법 개정을 위한 의석수를 무난하게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일본 언론들이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영국에서 곧 여성 총리가 탄생할 예정이라는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 자,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영국 신문에 기고한 글이 오늘 보도가 됐다고요?
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현재 유럽에 머물고 있는데요. 오늘 영국의 유력 신문인 파이낸셜 타임즈가 영국의 유럽연합 EU 탈퇴 문제와 관련한 오바마 대통령의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기고문에서 영국과 EU가 새로운 관계를 향해 질서 있게 옮겨가는 데 서로 동의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다른 모든 나라들은 금융시장의 안정과 세계 경제 성장을 위해서 함께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자, 오바마 대통령이 왜 이런 글을 영국 신문에 실게 된 걸까요?
영국이 지난달 국민투표를 통해서 유럽연합을 떠나기로 결정한 뒤에 나머지 유럽 국가들과의 갈등이 이어지면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의 EU 탈퇴 절차를 언제 어떻게 시작하고 또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에 대해서 영국과 나머지 EU 회원국 사이의 합의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또한 세계 5위 경제대국인 영국의 EU 이탈 결정 이후에 영국의 파운드화 가치가 폭락하고 또 세계 주요 증권시장이 악영향을 받는 등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정도 이어져 왔습니다.
예. 자, 오바마 대통령이 이 영국과의 동맹관계는 변치 않을 것이다 라고도 적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기고문에서 영국과 유럽연합의 관계는 변하지만 우리는 변하지 않는 가치를 명심해야 한다면서 미국과 영국의 특별한 관계는 오래도록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예. 자, 오바마 대통령이 이 나토 정상 회의 때문에 유럽에 간 건데 네. 나토에서 영국의 역할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까?
네. 오바마 대통령은 영국이 나토의 유능한 회원국으로 남을 것을 믿는다고 이 기고문에서 강조했습니다.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 머물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본 일정과는 별도로 오늘 도널드 투스크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장클로드 융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등 EU 지도부를 만나서 영국의 EU 탈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예. 자, 영국이 폴란드에 병력을 보낼 계획이라는 소식도 있더군요.
네. 영국이 나토 임무 수행의 일환으로 폴란드에 500명, 에스토니아에 150명을 각각 파병할 예정이라고 BBC 방송이 오늘 전했습니다. 지난 2014년 러시아가 무력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병합한 이후에 나토와 긴장관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계획인데요. 마이클 펠런 영국 국방장관은 러시아가 행하는 더 이상의 공세를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번 파병 계획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네. 자, 영국의 이번 파병도 있습니다만 최근에 나토가 유럽 동유럽 지역에서 특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 동유럽 국가들이 잇따라 나토의 회원국으로 합류하고 또 동유럽 지역에서 나토가 주도하는 합동 군사훈련이 여러 차례 실시되는 등 나토의 조직과 활동이 동유럽 일대에서 크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또한 나토 소속 서방 국가 병력의 동유럽 지역 파병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캐나다가 얼마 전에 1,000명 이상의 병력을 라트비아에 주둔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라트비아에는 미군도 파견될 예정이고요. 이와는 별도로 또 리투아니아에 독일군이 배치될 계획입니다.
예. 자, 오늘부터 이제 이틀 동안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나토 정상회의가 진행되는데 네. 의제가 뭡니까?
네, 먼저 앞서 말씀드린 우크라이나 사태로 긴장이 이어지고 있는 러시아와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나토 정상들 간에 논의될 예정이고요. 또한 영국의 EU 탈퇴가 유럽 내 안보 상황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슬람 순위파 극단 조직 ISIL을 비롯한 테러 세력에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처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상들이 의견을 나누게 됩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본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일본 참의원 선거가 오는 일요일 10일에 실시되는군요.
네, 오는 10일 실시되는 일본 의회의 상원격인 참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둘 것으로 일본 언론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베 신조 총리는 자신의 임기 중에 헌법을 바꾸겠다고 꾸준하게 주장해왔는데요. 이번 선거가 일본 집권 세력의 압승으로 끝날 경우 아베 총리의 이 같은 개헌 주지는 확실하게 힘을 받게 됩니다. 일본의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자민 공명 두 당과 또 오사카 유신회, 그리고 일본의 마음을 소중히 하는 당을 비롯한 아베 총리의 개헌 계획에 찬성하는 정파들이 헌법 개정에 필요한 의석수인 전체 3분의 2 이상을 무난하게 확보할 것으로 현지에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아베 총리가 구체적으로 헌법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겁니까?
일본의 집권 자민당은 헌법의 자주적 제정을 기본 정책 목표 가운데 하나로 삼고 있습니다. 국제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의 교전권을 부정하고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일본 헌법 제9조, 이른바 평화헌법을 전면 개정하자는 것이 궁극적인 지향점입니다.
예. 자, 일본의 평화헌법이라는 게 뭐죠?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범국가로서 군대 보유가 금지되어 왔습니다. 이렇게 군대를 갖지 않음으로써 결국 전쟁을 포기한다는 국가적 목표를 명문화한 것이 이 평화헌법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자국의 방어를 위한 최소한의 무력체계인 자위대를 결성해서 운영해오고 있는데요. 아베 총리가 중심이 된 집권 자민당과 일본의 보수 세력은 2차 대전이 끝난 지 벌써 70여 년이 흐른 만큼 이제는 자주 헌법으로 대체해서 일본의 정체성을 세워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개헌을 주장하는 이들 일본 정치인들은 현행 헌법이 2차 세계대전 직후에 연합국 최고사령부에 의해 강요된 것이며 당시 패전국이었던 일본은 어쩔 수 없이 이 같은 강요를 받아들여 헌법을 수용했기 때문에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의 평화 헌법이 군대를 갖지 못하게 돼 있었다는 거기 때문에
네.
이제 자주 헌법으로 바뀌게 되면은 일본이 군대를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개헌에 찬성하는 일본 정치인들은 평화헌법을 폐지하고 국가의 자주성을 세우는 헌법, 이른바 자주헌법을 만들어서 정식으로 군대를 보유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일본이 전쟁을 할 수 있는 이른바 보통 국가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네. 자, 그동안 일본이 헌법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만 이 보통 국가가 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 오지 않았습니까?
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집권한 이후에 특히 일본에서는 집단자위권이라는 개념이 폭넓게 활용됐습니다. 자위대의 활동 근거인 자위권을 일본 밖에서도 행사할 수 있도록 집단이라는 단어를 추가한 건데요. 평화헌법을 고치지 않아도 특정한 요건 하에서 자위대의 해외 파병 등이 가능하다는 헌법 해석을 내놓은 겁니다. 이 집단 자위권을 용인하는 헌법 해석이 지난 2013년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 정권이 승리한 뒤 다음 해에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집권 세력이 또다시 참의원 선거에서 이기면 조만간 평화헌법 조문 자체를 고치는 수순으로 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네. 자, 헌법 개정 문제가 이번 그 일본 참의원 선거의 가장 큰 쟁점이겠습니다만 이 외에 또 다른 어떤 쟁점들이 있습니까?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결정 이후에 일본 경제가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영국의 파운드화 가치가 폭락하는 반작용으로 국제 투자자들의 자금이 상대적인 안전자산으로 평가되고 있는 일본 엔화를 사들이는 쪽으로 몰리면서 엔화 가치가 가파르게 올랐는데요.
네.
이 같은 신엔고 현상 때문에 일본 제품의 수출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고 일본 기업들의 생산성에도 좋지 않은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른바 아베노믹스라고 불리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경제정책은 엔화 가치를 낮게 유지해서 경기를 안정시키는 엔저 기조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서 최근에 이 같은 경제적 혼란이 아베 정부의 정책 실패 때문이라는 비판이 이어져 왔습니다. 자민공명당을 비롯한 집권 세력이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면 일본 정부는 이 아베노믹스를 변함없이 이끌고 갈 수 있게 됩니다.
예. 자, 아베노믹스가 엔화 가치를 낮게 유지해서 일본 국가 경제를 이롭게 했다면 논란이 될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엔저의 혜택이 일부 부유층과 대기업에만 몰렸다는 게 일본 야당들의 주장입니다.
예.
제1야당인 민진당의 오카다 가세야 대표는 아베노믹스 때문에 일본이 격차사회, 다시 말해 빈부격차가 크게 벌어진 국가가 됐다면서 정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영국에서 여성 총리가 나올 예정이라는 소식이네요.
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결정된 국민투표 직후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사임 의사를 밝힌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의 후임을 뽑기 위한 영국 집권 보수당 대표 경선에서 테리사 메이 내무장관과 앤드리아 레드썸 에너지 차관이 결선 투표에 진출했습니다. 결선에 오른 이 두 사람 모두 여성입니다. 이들과 표대결을 벌였던 남성 정치인인 마이클 고브 법무장관은 미미한 득표수를 기록하면서 결선 투표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성 총리가 나올 것은 확정됐고 메이 장관이냐 레드썸 차관이냐를 놓고 영국에서 결선 투표를 진행하게 됩니다.
예, 자 차기 영국 총리 후보로 오른 두 사람 어떤 인물들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메이 내무장관은 브렉시트 국민투표 선거전 당시에 유럽연합 잔류파였고요. 레드썸 차관은 탈퇴파 쪽에 서서 일단 성향이 엇갈립니다. 차기 영국 총리의 주요 임무가 유럽연합 탈퇴의 실무 과정을 책임지고 진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유럽연합 탈퇴파였던 레드썸 차관이 더 총리직이 어울리는 인물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메이 장관이 오랜 정치 경력을 통해 인지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결선 투표에서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중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결선 투표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이번에 최종 후보 두 사람을 결선 투표에 올린 1, 2차 투표는 영국 집권 보수당 소속 의원 300여 명의 참여로 진행됐는데요. 결선 투표는 전체 보수당원 15만 명이 직접 참가합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는 오는 9월 9일 나올 예정입니다.
네. 자,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일단 여성 총리가 탄생하는 것은 이제 기정사실이 됐는데요.
네.
영국에서는 과거에도 유명한 여성 총리가 있었죠.
네. 영국은 철의 여인이라는 별명으로 불렸던 마거릿 대처 전 총리 이후 26년 만에 이번에 여성 총리를 갖게 됐습니다. 지난 1980년대에 집권했던 대처 전 총리는 도널드 레이건 당시 미국 대통령과 협력을 통해서 구 소련이 붕괴하고 공산주의 국가들이 차례로 몰락하는 등 국제정세가 급변하는 시기를 원활하게 이끌었던 국제적 지도자로 평가받았습니다. 대처 전 총리는 또한 내치에서도 긴축재정을 통해서 영국의 경제 활황기를 불러온 한편 1982년 포클랜드 전쟁에서도 남다른 정치적 역량을 발휘했었습니다. 하지만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고 독단적인 정부 운영을 했다는 부정적 평가도 있지만 영국 최초의 여성 총리로서 다양한 업적을 남긴 인물입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미국 남부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경찰 총격으로 인한 흑인 사망 사건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던 중 경찰관들이 저격당해 5명이 숨지고 최소한 6명이 다쳤습니다. 이 소식 먼저 알아보고요. 미 국무부가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개인 이메일 사용 문제에 대한 내부 조사를 재개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달 중에 열리는 각 당의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과 공화당 대통령 후보들이 부통령 후보를 물색하고 있는데요. 어떤 인물이 거론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며칠 흑인들이 경찰 총격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논란이 됐는데요. 자, 이번에는 경찰관들이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군요.
그렇습니다. 어젯밤 미국 남부 텍사스주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최근 흑인 사망 사건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던 중에 경찰관들을 겨냥한 총격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이 사건으로 경관 5명이 숨졌고요. 최소한 6명이 다쳤는데요. 부상자 가운데는 민간인 2명도 포함됐다고 CNN 방송이 전했습니다. 당국은 용의자 3명을 체포했고 1명은 경찰과 대치 중에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경찰을 겨냥한 공격이라고 했는데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된 건지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어제 이 미국 내 여러 도시에서 이 최근 경찰에 의한 흑인 사망 사건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는데요. 이 댈러스 시내에서도 역시 평화적인 시위가 열렸고요. 이 경찰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출동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위가 끝날 무렵에 갑자기 총성이 울렸고요. 이 시위자들이 놀라 흩어지면서 큰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경찰 당국은 범인들이 높은 곳에서 경관들을 저격했다고 말했는데요. 양쪽에서 삼각형을 이뤄서 경관들에게 총을 쐈다는 겁니다.
네. 이 어젯밤에 최초 들어온 속보를 봤을 때는 처음에 경관 한 명이 숨졌고 세 명은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이렇게 전해졌었는데 이 사망자 수가 밤새 계속 늘어난 거죠?
네, 맞습니다. 용의자들을 추격하던 경찰은 이 실내 주차장에서 무장한 남성과 대치했는데요. 브라운 경찰국장에 따르면 이 남성은 사방에 폭탄을 설치해 놓았다면서 끝이 다가오고 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남성이 이 경찰과 대치 끝에 숨졌는데요. 이 스스로 총을 쏴서 자살한 것인지 이 경찰 총에 맞아 숨진 것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예. 자, 경관들이 임무 중에 사망하는 사건이 드물게 일어나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여러 명이 한꺼번에 희생된 일 정말 드문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이 미국 경찰에게 있어서 지난 2001년에 일어난 9.11 테러 사건 이후 이번 사건이 최악의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마이클 롤링스 댈러스 시장은 오늘 아침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많은 경관이 희생된 데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
It is a heartbreaking morning. To lose these four officers that proudly served.
네, 시민을 위해 일해온 경관들을 잃었다면서 가슴 아픈 날이라고 말했는데요. 경관들이 매일 목숨을 걸고 일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이 롤링스 시장은 강조했습니다. 나토 정상회의에 참여하기 위해 폴란드를 방문 중인 바락 오바마 대통령도 이번 사건을 비판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What we do know. Is that there has been a vicious, calculated, and despicable attack on.
네, 경찰을 대상으로 잔인하고 계획적이며 비열한 공격이 일어났다는 건데요. 경찰관들이 시민의 안전을 위해 어떤 희생을 치르는지 상기시켜주는 사건이라고 오바마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앞서 이 최근 흑인 사망 사건이 연달아 일어난 데 대해서 그저 흑인이나 중남미계 미국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는데요. 미국인 모두가 신경 써야 하는 미국 전체의 문제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사건이 평화적인 시위 도중에 일어났는데 먼저 시위가 벌어진 배경부터 조금 짚고 넘어가 볼까요?
네, 지난 화요일 미국 남부 루이지애나주 베턴 루지에서 흑인 남성 알톤 스털링이 경찰 총격으로 사망했습니다. 이 경관들이 스털링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이 스털링이 저항하자 발포한 건데요. 또 수요일에는 중서부 미네소타주 펠콘 하이츠에서 역시 흑인 남성이 경찰 총격으로 숨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핀란도 캐스틸이란 이름의 30대 흑인 남성이 차를 몰고 가다가 경찰의 지시로 차를 세웠고요. 운전 면허증을 꺼내려다가 이 총을 꺼내는 것으로 오해한 경관의 총에 맞아서 사망한 겁니다.
네. 자, 이런 이 총격 사건이 하루 이틀 사이 연이어서 일어났는데 특히 이번 사건의 여파가 컸던 것은 이 인터넷을 통해서 관련 동영상이 퍼졌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이 루이지애나 사건의 경우 희생자가 총에 맞는 순간을 촬영한 동영상이 인터넷에 올랐고요. 또 미네소타주 사건의 경우에는 옆자리에 타고 있던 여자친구가 피를 흘리며 쓰러진 남자친구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중계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종차별과 경찰의 과잉 진압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고요. 이 미국 곳곳으로 시위가 확산된 겁니다.
네. 자, 지난 몇 년 동안 이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인해서 이 흑인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여러 건 발생하면서 이번 이에 항의하는 어떤 시위들이 폭동으로 번지기도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는 당국이 발빠르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루이지애나 사건의 경우 연방 법무부가 신속히 수사에 나섰고요. 미네소타주 사건 역시 사태의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크 데이튼 미네소타 주지사는 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백인들이었다면 경찰 총에 맞아서 숨지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일부 미네소타 경관들 사이에 퍼져 있는 인종차별 행태를 보여준다면서 비판했습니다. 데이튼 주지사는 미국 법무부에 연방 차원의 조사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와 연방 법무부가 개인 이메일 사용 문제와 관련해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조사도 완전히 끝난 게 아닌가 보죠?
네, 이 FBI 연방수사국의 조사는 끝났지만 이 국무부 자체 조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 국무부는 어제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재직 중에 국무부 공식 이메일 계정이 아니라 개인 이메일 계정을 사용한 것과 관련해서 자체 조사를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가능한 빠르게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하겠지만 확실히 마감 시한을 정해놓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조사를 재개하는 걸까요?
네, 국무부는 앞서 클린턴 전 장관의 개인 이메일 사용 논란이 불거지자 내부 조사에 나섰는데요. FBI가 수사에 동참하자 이 FBI 수사가 끝날 때까지 내부 조사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FBI 수사가 마무리됐으니까 다시 조사를 시작한다는 건데요. 국무부는 클린턴 전 장관뿐만이 아니라 일부 클린턴 전 장관의 보좌관들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인데요. 그 가운데는 이미 국무부를 떠난 사람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FBI와 이 법무부는 클린턴 전 장관에 대해서 불기소 결정을 내렸는데 이 국무부 조사에서 만약에 잘못이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전직 관리들도 잘못이 드러나면 행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제재의 범위는 이 단순한 상담과 경고에 그칠 수도 있고요. 또 심각한 경우 이 비밀 정보 취급 자격을 취소당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 클린턴 후보는 사실상 이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확정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이 클린턴 후보에 대해서 비밀 정보 취급 자격을 박탈한다는 건 뭐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클린턴 후보의 이메일 수사와 관련해서 어제 이 제임스 코미 연방수사국 국장이 하원 청문회에서 증언을 했는데 청문회가 무려 4시간 이상 진행됐죠?
그렇습니다. 이번 청문회는 하원 정부감독개혁위원회 주최로 열렸는데요. 공화당 의원들이 주로 어떻게 해서 클린턴 전 장관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는지 코미 국장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코미 국장은 클린턴 전 장관이나 또 클린턴 전 장관과 이메일을 주고받은 사람들이 매우 부주의했다고 인정했는데요. 하지만 고의성은 없었기 때문에 기소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클린턴 전 장관 측이 법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알면서 행동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으로 정치 뉴스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는 11월에 실시되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몇 주 뒤에 전당대회를 엽니다. 이 전당대회에서는 당을 대표하는 대통령 후보와 함께 부통령 후보도 지명하게 되는데요. 이 전당대회 날짜가 다가오면서 양당의 대선 후보가 부통령 후보 찾기에 나섰군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후보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또 공화당은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확정된 상태인데요. 두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승자들이긴 하지만 약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대선 후보의 약점을 보완해주고 또 또 더욱 폭넓은 유권자의 이 지지를 끌어올 수 있는 사람이 부통령 후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각 당 대선 후보들이 부통령 후보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네. 자,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들이 거론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공화당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앞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오는 15일을 부통령 후보 인선 마감일로 자체적으로 정했고 생각하는 후보 명단에 10명의 이름이 올라있다 이렇게 밝힌 바 있는데요. 이 후보 명단에서 2명이 빠지게 됐습니다. 수요일 공화당의 부통령 후보로 거론되던 2명이 이 부통령 후보를 고사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그중 한 명이 테네시주를 대표하는 밥 코커 상원의원입니다.
네. 이 밥 코커 상원의원은 지난 화요일 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유세할 때 지원 연설을 했던 정치인 아닙니까?
맞습니다. 같은 날 같은 주에서는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오바마 대통령과 함께 유세에 나서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 코커 의원은 하지만 이날 트럼프 후보의 유세장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부통령 후보로 나설 생각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부를 위해서 일하고 싶지만 부통령보다는 다른 위치에서 일하는 것이 본인에게 훨씬 더 잘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코커 의원은 트럼프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몇 안 되는 공화당 주류 정치인 가운데 한 사람이지만 트럼프 후보의 공격적인 언어 구사를 또 비판하는데 거침없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네. 자, 코커 의원은 이렇게 부통령 후보 자리를 고사를 했는데 또 다른 유력 후보도 이 부통령 후보를 고사하겠다고 밝혔다고요?
네, 바로 조니 언스트 상원의원인데요. 대선에서 이 최대 경합주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아이오와주를 대표하는 상원의원이고요. 또 여성이고 군인 출신입니다. 언스트 상원의원이 부통령 후보가 된다면 여성 유권자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므로써 여성 비하 발언으로 비난받은 트럼프 후보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란 예측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스트 상원의원은 수요일 부통령 후보가 되길 원치 않는다면서 상원의원으로서 할 일이 더 많고 또 본인의 지역구인 아이오와주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자, 이 두 의원 외에 공화당 부통령 후보로 또 어떤 인물들이 거론되고 있습니까?
네, 뉴트 갱그리치 전 하원 의원이 있는데요. 이 하원 의원으로서 20년간 활동하면서 또 하원 의장 자리까지 역임한 의원입니다. 갱그리치 의원은 트럼프 후보의 비공식적인 자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이번에 대선에 이 대통령 후보로 나섰다가 중도 사퇴한 뉴저지 주지사 크리스 크리스티 역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이 후보 사퇴 후 트럼프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고 또 트럼프 후보의 오랜 지인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엔 민주당 쪽 살펴보겠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게는 어떤 부통령 후보가 적합할까요?
네, 앞서 전해드리기도 했지만 이 클린턴 후보는 이메일 사용 논란으로 공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메일 논란으로 인해서 이 신뢰도와 정직성이 타격을 입은 것이 사실인데요. 그래서 이 클린턴 후보의 떨어진 신뢰를 보완할 수 있는 정치적 추문이 없는 사람이 적합할 것이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구체적으로 거론되는 인물들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네, 가장 이름이 많이 오르내리는 사람은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입니다. 이 워런 상원의원은 초선 의원이지만 민주당 내에서 진보의 대표로 손꼽히는 사람인데요. 이런 성향이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을 지지하는 젊고 진보적인 유권자들의 표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아직 후보 사퇴 선언을 공식적으로 하지 않은 샌더스 후보의 지지자들 가운데는 같은 민주당이라도 클린턴 후보는 절대 찍지 않겠다고 밝힌 사람들이 많은데요. 클린턴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이들 이 샌더스 후보의 지지자들의 표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네. 이 민주당 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 가운데는 현 정부의 관료들도 몇몇이 있죠?
맞습니다. 우선 훌리안 카스트로 미 연방 주택도시개발장관을 꼽을 수 있는데요. 지난해 오바마 대통령의 지명을 받고 행정부 강요가 된 이 카스트로 장관은 젊은 나이에 멕시코 이민가정 출신이란 점에서 중남미 유권자들의 표를 모으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같은 중남미계 출신인 이 톰 페레즈 노동부 장관 역시 히스패닉 유권자들 그리고 진보 성향 지지자들의 표를 끌어오는데 도움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또 션 도너번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의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욘세의 노래입니다. Listen 함께 들어보시죠.
Listen to the song here in my heart, a melody I start but can't complete. Listen to the sound from deep within, it's only beginning to find release. Oh, the time has come for my dreams to be heard. They will not be pushed aside and turned into your own, all 'cause you won't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한반도의 사드 배치가 결정됐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를 주한미군에 배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사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영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네, 사드의 정식 명칭은 터미널 하이 알티튜드 에어리어 디펜스인데요. 영어를 그대로 직역한다면 종말 고고도 지역 방어가 되는데요. 흔히 영어의 앞글자를 따서 사드 또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사드는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공격을 방어할 목적으로 고안된 미국의 탄도미사일 방어체계입니다. 원래 사드는 미국 육군의 프로그램으로 개발됐는데요. 지금은 국방부 산하 미사일 방어국의 사업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사드의 설계와 제작은 주 계약자인 미국 최대 방위산업체 록히드 마틴사가 맡고 있고요. 주요 협력업체로는 미국의 레이시온, 보잉, 로켓다인, 하니웰, 그리고 영국의 배시스템사 등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사드 개발은 왜 시작됐나요?
네, 사드 미사일 방어에 대한 구상이 처음으로 제기된 건 소련이 붕괴하기 전인 1987년입니다. 당시 소련의 신형 미사일인 전역 탄도 미사일에 대응하는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었는데요. 하지만 소련의 붕괴로 사드 개발 사업은 잠시 진전을 거두지 못하다가 1991년 걸프전이 발발하면서 다시 탄력을 받게 됩니다. 당시 미국의 주요 방어체계는 페이트리엇 요격체계였는데요. 하지만 이 페이트리엇은 주요 군사시설 같은 특정 지점만 방어하는 방공무기체계로 개발됐기 때문에 광범위한 지역을 방어하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페이트리엇은 비행체를 목표로 하면 사거리가 100km 또는 그 이상이 되지만 이 탄도미사일을 목표로 하면 20km에서 40km가량으로 제한되고요. 요격 고도도 10km에서 20km 정도에 불과해서 이 방어 능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보완해서 더 높은 고도에서 더 광범위한 지역을 방어할 수 있는 새로운 탄도미사일 방어체계, 즉 사드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사드 요격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는 200km, 그리고 최대 요격 고도는 150km에 달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드의 운영체계.
네, 사드의 한개 포대는 6대의 발사대와 미사일 48기, 레이더, 화력관제 시스템 등 4개의 핵심 요소로 구성되는데요. 발사대 한개당 미사일 8개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사드 요격미사일은 페이트리언 미사일과는 달리 폭발성 탄두를 장착하지 않고요. 마하8, 그러니까 음속의 8배 이상 빠르게 비행하다가 미사일에서 분리된 요격체가 종말 비행 단계, 그러니까 대기권에 다시 진입해서 하강하는 단계에 있는 적의 탄도 미사일에 직접 충돌하는 이른바 히트킬, 직격 파괴 방식으로 적의 미사일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사드의 중추 역할은 ANTPY-2 레이더가 담당하는데요. 이 레이더는 발사각의 높이에 따라서 최대 탐지거리가 600km에서 1000km가량인 종말 단계 요격용과 1800km에서 2000km에 달하는 전진 배치용 두 가지 방식으로 구분됩니다. 사드에는 종말 단계 레이더 방식이 사용되고 있고요. 일본과 이스라엘, 터키에는 현재 전진 배치용 레이더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사드는 인체와 자연 환경에 해로울까요?
네, 지난 2014년 8월 미 육군 우주미사일 방어부와 전략사령부는 국방부의 지시로 이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있는 사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6월까지 약 1년 동안 공기, 소음, 수질, 산림, 또 사드 운용을 위해서 배치된 군인들의 건강 등을 총망라해서 조사한 후에 200여 쪽에 달하는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이 보고서는 사드의 운용이 사람이나 자연 환경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사드의 고강력 레이더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인체에 해로울 가능성이 있다며 계속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현황.
네, 현재 미국은 총 7개의 사드 포대 배치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5개 포대는 지난해 말로 개발과 인도가 모두 완료됐고요. 텍사스 포트 블리스 부대와 괌 앤더슨 공군기지 등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계약을 맺은 6번째 포대와 7번째 포대는 2019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미국은 이 사드를 배치함으로써 막강한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100km 이상의 고도에서 사드 요격미사일이 적의 미사일을 먼저 탐지해서 공격한 후 페이트리엇 요격미사일이 10km에서 20km 고도에서 적의 이 미사일을 다시 요격해 완전히 파괴한다는 작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중간 단계에도 SM-3 미사일 같은 방어 체계가 구축돼 있어서 겹겹이 철통 방어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드 계획을 총괄 운용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국은 2017 회계연도까지 사드 요격 미사일을 61기 추가해서 총 보유량을 205기로 늘리고요. 2021년까지는 400기로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practice makes perfect. Practice makes perfect입니다. Before we find out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a conversation I had with Mike. Listen carefully. Wow, look at that soccer player. He is making all the goals.
Do you know how a player like him gets to be so good? By practicing every day. Practice, practice, practice. Practice makes perfect.
본문에서 제가 마이크에게 Wow, look at that soccer player. He is making all the goals. 와, 저 축구 선수 좀 봐. 골을 혼자 다 넣고 있어. 라고 하자 마이크가 Do you know how a player like him gets to be so good? 저런 선수가 어떻게 해서 저렇게 잘하게 되는지 알아? By practicing every day. 매일 훈련을 꾸준히 해서 그래. Practice, practice, practice. 연습에 연습을 거듭했기 때문이지. Practice makes perfect. 끊임없이 반복해야 무언가에 숙달될 수 있는 법이니까 말이야. 라고 합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practice makes perfect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Wow, look at that soccer player. He is making all the goals.
Do you know how a player like him gets to be so good? By practicing every day. Practice, practice, practice. Practice makes perfect.
expression is practice, P-R-A-C-T-I-C-E, practice makes, M-A-K-E-S, makes perfect, P-E-R-F-E-C-T, perfect, practice makes perfect, practice makes perfect. Practice makes perfect is something that you say, which means if you do something many times and put effort into it, you will get good at it, even to the point where you perfect the skill. Practice makes perfect은 자꾸 연습하면 아주 잘하게 된다, 또는 뭐든지 하루아침에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무언가에 능숙해지려면 끊임없이 반복해야 한다, 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마이크에게 저 축구 선수 좀 보라고 하며 그 선수 혼자 골을 다 넣는다고 하자 마이크가 practice, practice, practice. Practice makes perfect 라고 했죠. 이렇게 똑같은 걸 하고 또 해야만 잘할 수 있다. 훈련만이 숙달의 비결이다 라는 뜻으로 practice makes perfect 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볼까요? If you want to improve in English, speak it as much as you can. Practice makes perfect. 라고 하면 영어를 잘하려면 될 수 있는 한 많이 영어로 대화를 나눠라. 계속 연습해야만 실력이 붙는다. 라는 뜻이 됩니다. 이제 practice makes perfect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Then we will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Wow, look at that soccer player. He is making all the goals.
Do you know how a player like him gets to be so good? By practicing every day. Practice, practice, practice. Practice makes perfect.
Let's review. Practice makes perfect is something that you say, which means if you do something over and over again, you will learn to do it very well. Practice makes perfect. Practice makes perfect. Now try using this expression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뉴스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815년 7월 8일 오늘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워털루 전쟁에서 패배하고 루이 18세가 왕위에 복위합니다. 이로써 나폴레옹의 백일 천하가 그 막을 내리게 됩니다. 나폴레옹의 백일 천하는 나폴레옹이 1815년 3월 엘바섬을 탈출해 황제의 오른 때부터 같은 해 오늘 루이 18세가 황제의 복위하기까지의 약 100일을 일컫습니다. 나폴레옹은 1813년 영국과 오스트리아, 프러시아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패배해 지중해의 엘바섬으로 유배됐습니다. 그리고 루이 18세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나폴레옹은 두 해 뒤인 1815년 3월 엘바섬을 탈출하는 데 성공, 파리로 돌아와 정권을 재탈환합니다. 이에 반발한 영국과 오스트리아의 동맹군은 나폴레옹과 워털루에서 대전투를 벌입니다. 이 워털루 전투에서 패배한 나폴레옹은 결국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유배되고 1815년 오늘 루이 18세가 황제에 복위합니다. 이로써 나폴레옹의 백일 천하는 그 막을 내리게 됩니다. 1853년 7월 8일 오늘 일본 도쿄항에서 서양식 배가 출현합니다. 이 배에는 미국의 페리 제독이 타고 있었습니다. 페리 제독은 일본과 수호 조약을 체결하라는 밀라드 필모어 미국 대통령의 친서를 가지고 1853년 오늘 일본에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난생 처음 증기선을 본 일본인들은 이 배를 검은 배, 즉 흑선이라고 불렀습니다. 미국의 수호 조약 체결 요구에 대해 일본 정부는 곧 혼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리고 논란 끝에 일본은 결국 페리 제독이 가져온 친서를 받게 됩니다. 이어 한 해 뒤 미국은 또다시 8척의 함선을 이끌고 와 일본의 개항을 요구합니다. 결국 일본은 미국과 가나가와 조약을 체결하고 일본의 하코다테와 시모다항을 개항합니다. 1853년 오늘 일본에 출현한 미국 페리 제독의 군함은 일본 메이지 유신의 도화선이 됩니다.